사무엘상 9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으로는 419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사무엘상 9장에서는 드디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만나나요? 뭐 하나님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딱 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생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셔서 어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도함을 받아서 가보니까 어때요? 꼭 갈 때는 잘 모르죠. 갈 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길을 돌아보시면 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그렇게 만나게 해 주셨구나, 그때 그 일 참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었는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 그 인생의 어려움을 반전시키시고 그때 좋은 것으로 역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구나, 그런 걸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사울이 사무엘에 사는 라마까지 이르게 되는지 한번 보고요, 그 속속들이 숨겨져 있는 메시지들을 좀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보시니까 누구의 가문이 나오고 있나요? 예, 사울의 아버지로부터 그 가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 2절 제가 얼른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도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아멘. 오늘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분을 소개하는데요, 이분을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기보르 하일이라는 말, 제가 누구를 소개할 때 그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아스요. 룻기에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 기보르 하일이라, 그래서 돈도 있고 덕망도 있고 존경도 받는 그런 사람을 말할 때 기보르 하일, 유력한 자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는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내려가 보면 뭐도 잃어버리나요? 암나귀들도 잃어버린 거 봐서는 그 당시에 상당한 재력가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들 사울을 소개합니다. 뭐 현손 그러면 뭐 이렇게 그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2절에 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사울을 소개하는데 사울은 어떤 모습인가요? 외모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아니,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보다 뭐가 하나 더 올라가 있어요? 어깨 위가 하나 그냥 턱 하고 올라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준수한 청년이겠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번역할 때 준수한 소년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2절에 보시면요, 그 바호르 와토브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젊고 잘생겼다 이런 말입니다. 원문의 뜻이요. 그러니까 소년 번역을 해놓으니까 애 같잖아요. 아유, 이게 무슨 아이 모양이구나. 아닙니다. 잘생긴 청년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의 사울을 오늘 2절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죠. 어느 지파 사람인가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누군지 제가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기원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창세기까지 올라가 보시면 누구 아들이죠? 야곱의 막내 아들입니다. 베냐민 태어날 때의 모습 그리고 그 상황들 제가 설명 다 드렸으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라헬이 나타가 베노니 슬픔의 자식이라 이러고 나고 야곱이 받으면서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라 그러고 베냐민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은 어떻게 되죠? 네, 거기서 죽고 장사됩니다. 내일 또 라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역사가 흘러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죠? 사사시대에? 사사기에 보시면은 한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사사기 이제 말미쯤으로 쭉 가시다 보면은 베냐민 지파 기브아 성읍에서 레위인 첩 윤간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지파 11지파가 일어나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러고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군사를 이끌고 베냐민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때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을 당합니다. 도망쳐서 몇명 살았다고요? 600명 살아남았습니다. 600명. 베냐민 지파에 창칼 들고 나가서 싸울 장정이 600명 남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미약하고 땅도 제일 조그만한 거잖아요. 유다 지파하고 그 에브라임 그 지파하고 그 어간에 이렇게 사이에 쏙 들어가 있어가지고 땅도 부실하고 사람도 몇 없고. 그러니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지파, 힘없는 지파가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이런 거 이제 기억 떠올려 보시면 아참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는 막힘 있고 사울이 한마디 하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도와줄 만한 그런 형제들이 있다고 그러면 베냐민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힘도 많고 숫자도 많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으뜸인 지파 가운데에서 좀 세워주시면 한마디 하면 유력하니까 사람들이 가서 수긍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사사시대를 쭉 거쳐 오셨으니까 당시에는 사사시대에는 유력한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기억해 보세요. 기드온 시대나 입다 시대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목소리가 컸습니까? 자기들 전쟁에 늦게 불렀다고, 자기들 전쟁에 안 불렀다고, 자기들이 전리품 취하는 데 있어서 순위가 밀렸다고 막 와서 사사한테 대들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에 수도 많고, 사람들 입김도 있고, 호전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면 뭐 통치가 잘될것 같잖아요. 인간의 생각은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 왜 베냐민 지파예요? 가장 연약하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의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지파 가운데에서 기스의 집안의 사울을 택하신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면 이 사람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되는지가 이제 3절, 4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하나 시작됩니다. 3절, 4절 제가 읽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아멘. 4절 재밌죠? 두루다니되 찾지 못하고 두루다니되 얻지 못하고 이런 게몇 번이나 나왔나요?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뭐 샅샅이 뒤져도 못 찾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두루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이거 꼭 있어야 되고 잃어버리면 아까우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걸 막 찾아야 돼가지고 종종걸음을 치고 찾아도 안 보일 때가 있죠. 살림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집에서 냄비를 하나 쓰다가 조그마한 냄비 같은 거 이거 써야 되는데 어디다가 넣어놨는지 막 식기세척기 뒤지고 막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찬장을 다 뒤져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양념통 하나를 어디다 넣어놨는데 뭐 양념통을 다 처박아 놔가지고 막 뒤지고 뒤져도 조그마한 거 귀한 양념 같은 건또 구석에 잘 숨겨놓잖아요. 아이고 쓸라 그러면 없어요. 꼭 쓰려고 그러면 없어요. 뭘 찾으려 그러면 없어요. 근데 어디 있어요? 그코 밑에 있어요. 눈 밑에 있는 겁니다. 항상.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집안에 큰 대소사가 일어나서 아니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막히나? 왜 이렇게 오늘은 뭐가 안 되나? 그럴 때 있으시죠. 근데 그렇게 막히고 두루 찾아도 못 찾을 때에 그때 앉아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루 찾아도 찾지 못할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사사시대에 암나귀가 있다 그러면 부자란 말입니다. 부자. 뭐 1절에서 제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전에 사사기 쭉 뒤편으로 돌아가 보면 돌라와 야일 시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야일의 집에는 아들이 몇명 있었다고요? 3명 아니고요. 30명이 있었고 아들들이 뭘 타고 다녔다고요?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더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부자란 말씀이에요, 부자. 그러니까 오늘 기스의 집안도 부자란 말이죠. 암나귀가 도망갔어요. 이거 사유재산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재산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얼른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울을 사환 하나 달려서 보낸 겁니다. 다 찾아봐라. 샅샅이 찾아봐라. 오늘 여기 돌아다닌 지역,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찾지 못,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두루두루두루두루 다닌 땅이 한 4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암나귀들 찾은 거예요.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못 찾았습니다. 누가 못 찾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못 찾게 하신 거예요. 어디 가게 하시려고요? 어디까지 가게 하시려고요? 우리 본문 말씀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아멘. 왜 사환 하나 데리고 갔잖아요. 이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사울이 참 효자인 것처럼 보이시지 않으세요? 아, 이게 참 효자구나. 아버지 걱정하실까 생각되니까, 야, 암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 걱정하시는데 돌아가자. 그런 거예요. 40km 막 하루 종일 막 부지런히 돌아다닌 거리입니다. 그래서 얼른 돌아가야 하룻밤 잘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가자고 그랬는데 이 사환이 대뜸 무슨 말을 해요? 요 근처에 누가 있다고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의 갈 길을 그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또 사울이 여기서 응대를 합니다. 아니, 그냥 가면 되나, 이 사람아? 가면 뭘 드려야 되지 않나? 예물을 드려야 되지 않나? 참 사람이. 괜찮지요, 사울이 아직까지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 세겔의 4분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사환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런 거 읽으면서 또 어떤 생각 드세요? 주변에 누가 있든지 간에 그 사환의 말 무시해도 괜찮잖아요. 종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런 걸 처음에는 청년 때잘 듣습니다. 남의 말 듣고 막 움직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사환이 어떤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선한 동기이고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그런데 사울도 참 얼마나 가슴이 따뜻하고 어른을 존대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않니? 뭐라도 가서 예물을 드려서 그분에게 뭔가 사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이게 해석을 하나 달아놨어요. 해석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무슨 해석이 있나요?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아멘. 뭐 선견자, 선지자, 뭐 이런 설명보다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만 좀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여호와께 뜻을 묻기 위한 도구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그 흉패처럼 달고 다니는 게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게 이제 여호와의 뜻을 묻기 위한 도구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사기 6장 달려오면서 보고 또 사사기 전체 1장부터 21장까지 다 보고 나니까 사사시대, 이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무엘 선지자 빼고요. 사무엘 제사장 빼고 지금까지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모습 하나하나 다 살펴보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요, 안 해요? 준행 안 하고 삽니다. 특히 여호와의 제사법도 제대로 모르는 제사장들이 지금 거기 벳세메스 도피성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암흑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지금 해석자가 말씀을 덧붙인 거예요? 선견자들이야, 선견자 아니죠? 누구요? 선지자, 선지자가 뭐예요? 나비, 이런 건 외워두셔도 좋아요. 자주 나오니까. 나비, 나비라는 말, 선지자라는 말인데요.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전해라, 어느 상황에 가라, 누구 앞에 서라 그러면 거기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게 선지자죠. 선지자죠. 지금 이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사무엘입니다. 그럼 이제 윤곽이 다 나왔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예요? 사무엘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 가는 거예요. 가면서 오늘 숲당에 들어갔잖아요. 숲당에. 숲이 거기 고지로 온다가는 언덕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5절에 그들이 숲당에 이른 때에, 그 숲당에 이른 때에, 그 숲당이 어디 근처인가요? 라마 근처입니다. 라마 근처. 그 라마 근처로 올라가는 언덕길. 이게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자꾸 이게 이름이 길어가지고 라마가 아니라 라마 다임 소빔이잖아요. 라마의 공식 명칭이 라마 다임 소빔입니다. 거기가 숲당의 언덕길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마에 거의 이르는 겁니다. 거의 이르렀을 때 누구를 하나 만나는데요. 좀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아멘. 때마침 사무엘이 산당에서 제사 드린다고. 여기서 말하는 산당은 바마라 그래서 높은 곳이라는 말이에요. 높은 곳.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가 훼파되어 있죠? 원래 법궤가 있었던 실로가 훼파됐기 때문에 제의식을 치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라마 자기 집에서 뭐 했다고 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아놓았다고 우리가 7장 마지막 절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늘 어떻게 했어요? 베델로, 미스바로, 또 어디요? 길갈로, 라마로 왔다 갔다 1년 내내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다스렸다고요. 재판하고 다니면서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지요. 늘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바빴던 불철주야 다니며 이스라엘 백성을 신앙으로 안위했던 사람 사무엘. 그런데 마침 뭐 하러 왔다고요? 산당에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제단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마침 이 성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또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자,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이요. 9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그러니까 얘기 듣고 한 소녀가 물길로 나오는데 거기서 마침 저기 지금 성읍에 오셨습니다. 우리 지금 번제 드리러 올라가실 겁니다. 그러고 막 쫓아나가는데 그때 딱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딱 마주쳤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신 것을 결정적으로 사무엘이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15절, 16절 그 말씀이잖아요. 15절,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아멘. 이미 전날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다뭐 하셨어요? 누구 올 거야? 뭐 하라고요? 다 알려주시고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될 사명까지도 누구에게 다 알려주셨나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섭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수 없어요. 그렇죠?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들 속에서도 무슨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순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이라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그 상황을 기도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는 하루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소원과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늘아버지의 신묘막측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